사람들이 믿음이 강하든 뭐 약하든 또 본인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든 나는 잘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느끼든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성도의 심령 속에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바부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다면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할 사람도 없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3장에 있는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령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2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육에 속한 사람과 3장 1절에 속해 말씀하고 있는 육신에 속해 있는 자 이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2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프시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3장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르키노이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성경 본문에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절에서 이야기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절, 3장 1절 처음에 보면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이 형제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 신령한 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이 육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한 2장 14절 육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일반 자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오늘 3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건 곧 신령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스피리추얼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육신에 속한 자를 카날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다?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속해 있지 않고 영에 속해 있다, 영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과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8장을 이해하려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9절 전후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 사실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두 종류로 그러니까 아주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고 신령한 영에 속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문맥이 조금 틀리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에 해당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으로 육신에 속한 자인가, 신령한 자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이죠. 근데 거듭났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 즉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장성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다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오늘 먼저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여기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인인데 아직 어린아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그 육신에 속한 자, 거듭난 사람들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어떤 자로 대한다고요? 육신에 속한 자.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놀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 중에 성령의 역사가 가장 왕성한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 중에 막 성령의 여러 은사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예요.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래서 온갖 성령의 은사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거든요. 자,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보게 되지만 정말 방언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있고 말씀의 역사도 있고 이럴 때 이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정말 초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각에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보다 굉장히 신령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본문에서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 너희들이 신령한 자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쓰신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 너희들을 신령한 자로 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처럼 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영적인 은사들이 활발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바라보는 시각은 너희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면,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 이렇게 아기를 키우고 나서 이렇게 젖먹이고 이런데 옹알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부인이 여보 빨리 와, 우리 아기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옹알이 하고 있어. 그 소리 들어보라고. 굉장한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 아이 입에서 아빠, 엄마 소리 나오면 더 자지러져요. 야, 우리 아이가 지금 드디어 입에서 아빠라고 했어, 엄마라고 했어. 그게 그거 보여주려고 그냥 우리 딸도 그냥 그 동영상 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한테 저한테 전화해주고 아빠 이거 좀 봐, 엄마 이거 좀 봐 하고 아, 그 애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또 첫 걸음마 뛰는 거 또 걷는 거 이거 보면 막 다 부모들이 그냥 놀라잖아요. 이야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했다. 그거는 아이 입장에선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의 눈에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한 과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방언의 은사를 한다, 병고치는 은사를 한다,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한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입에서 처음으로 아빠, 엄마 이런 소리 나는 것과 별 다를 게 없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나타난 것들은 분명 보통 사람들의 눈에 비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시작으로 인해서 그들은 영적인 세계에 진입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 그래서 사망의 길에서 떠나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이제 그 출발점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출발하게 되어질 때 아, 너도 진짜 인간이구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만 이 아이가 걸어가는 길에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산적해 있다.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 산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애가 이제 그 수준에 일어나서 옹알이하고 엄마 아빠 이야기하고 걸음마를 뛰고 하는 이 부분은 분명히 이 아이한테는 기적과 같은 일인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 어른들이 그런 거 가지고 막 박수치고 놀래고 막 이런다고 한다면 그건 어른이 아니고 여전히 정신적인 나이는 어린아이와 상관이 비슷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또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신앙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래되었는데 그 오래된 세월 동안에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데 여전히 초보의 순서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신기한 일들로 인해서 막 기뻐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 나는 정말 육신에 속한 자인가 영에 속한 자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서 벌써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아직도 뭐가 되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자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서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을 때도 물론 이들이 정말 바울의 가르침을 얼마나 열심히 받았으면 그런데 아직도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로 대할 수 없고 어린아이로 대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히브리서에 있는 이 수신자들 가운데서도 벌써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줘야 될 입장에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주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가 기억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라 이거 배우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장애인이 아닌데도 내가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다든지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다든지 하면 기뻐해야 될 일일까요? 통탄해야 될 일일까요? 정말 통탄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애기 그렇게 엄마가 키워서 젖을 먹이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이유식 먹이고 뭐 이렇게 단단한 음식도 이제 뭐 막 씹어가면서 먹여서 애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맨날 유치원 수준으로 남아있고 20살이 돼도 유치원 수준이고 30살이 돼도 유치원 수준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안겨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열심히 먹이시고 가르치고 지도했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 빨리 내 자신이 그런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왜 저수로 먹였는가? 2절, 3절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절, 3절 본문 3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참으로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나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하 있는 자의 특징을 우리 지금 일단 젖밖에는 못 먹는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지만 그거는 뭐 이제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첫 번째 육신에 속한 자의 그 특징이 뭐냐 한번 따라잡시다.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이다. 네.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부분이 우리 앞에 보인 이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앞에 서 있는 분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이거 본받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눈에 늘 보인 엄마 아빠가 모델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처음에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속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성령께서 가장 완벽하신 분이시고 가장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우리 눈에 보기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사람 아무도 없지만 서로 그런 사람이 내 눈앞에 있어도 실망할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실망할 게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뭐 저는 존경하는 우리 이 목사님 제가 곁에서 매번 뭐 이렇게 따라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멀쩡함치 보고 이렇게 할 때는 정말 뭐 흠잡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만약에 24시간 함께 같이 지낸다고 한다면 흠잡을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봐져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흠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애들은 어떻습니까? 애들은 흠 잡힐 만한 게 보이면 보이는 대로 말해야 안 해요? 말해요. 보이는 대로 애들은 그래서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보이는 대로 자기 느끼는 대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왜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 느낌이 좋고 하는 거 이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합당치 못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이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자신의 본성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는 뭐 아볼레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는 개바에게 속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람을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베드로가 대답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야 얼마나 칭찬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 잡혀서 이렇게 죽게 된 것을 이야기했을 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두로 물러가라.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뭘 생각해?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베드로도 거듭난 사람으로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말 기상천외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고, 바로 이 고백 후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계신데, 근데 바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아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사단의 역할을 한다고 베드로는 꿈에도 생각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아유 주님 절대로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돼 안 돼요라고 사실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아이 예수님이 도리어 사단아 베드로 물러가라.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 입장이었다면 시험 들어서 그 다음 교회 안 나와 사실. 근데 참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어린아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으로 육신에 속한 이니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뭐 이 하나님의 일 영에 순복하고 살아가는 이 일보다는 자꾸 육신에 속한 사람의 일을 따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에서도요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바요나 시므나디가 정말 복이 있도다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 굉장히 우쭐한, 내가 이런 정도의 그런 고백을 했다니 정말 우쭐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칭찬하면 좀 우쭐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쭐한 기분을 계속 이어가고자 공명심을 드러내고자 어쩌면 예수님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 그렇게 말렸으리라고 보아지는데, 혹 우리들 가운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조금 칭찬받았다고 우쭐한 기분에 그냥 막 덤벼들 때 사단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생겨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생긴 분쟁이 약이 있네. 고린도 교회 왜 너희들을 내가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3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왜 시기가 일어나고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 제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네. 제가 나보다 더 사람들의 인기가 있네. 제가 나보다 더 뭐 똑똑하네. 이런 비교를 할 때 사실은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런 시기 질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시기하는 곳에는 분쟁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왕따시키고 또 막 일 잘하는 사람 끌어내리려고 하게 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개바파야 이렇게 자꾸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게 될 때 이게 판단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데 왜 당신은 왜 이래? 어떤 분은 이런데 왜 또 당신은 왜 이래?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사단이 교묘하게 틈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지체를 한번 생각하세요. 손이 입을 부러워한 적이 있을까요? 코가 발을 부러워본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귀가 눈을 부러워본 적이 있다니. 한 번도 없이 하나님이 왜 나를 눈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배꼽으로 하게 했으면 보이지도 않고 숨어서 그냥 잘 지냈을 텐데 뭐 이렇게 부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있는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하면서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성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근데 교회 안에 일 어린아이들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모임에는 시끄러워요. 애들이 많이 뭐 그냥 제자리 그냥 참새 지지거리듯이 얼마나 애들이 많으면 시끄럽습니까? 그곳에 반드시 다툼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다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어린아이 시절에 싸울 수 있어요. 그럼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린 아이들을 말리고 잘 인도하고 다독거리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애들 싸움에 어른들까지도 끼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애들 싸움에 어른들까지 끼어가지고 그냥 난리를 벌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금방 천사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이 세상 방식이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초신자들에게는 이런저런 부딪힘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자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권면하고 이끌어서 주 안에서 성숙한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누가 있느냐? 바로 목사에게 있고 장로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신령한 일들을 부단히 통찰하는 것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바로 이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초래하는 육신에 속한 자들인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를 시기와 다툼과 분쟁으로 소용돌이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육신에 속한 자로 규정을 했어요. 교회는 경쟁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교회를 경쟁 공동체로 만들어요. 그래서 교우끼리 시합을 붙여, 싸움을 붙여. 누가 잘하나 보자 하고 또 교회에서도 그거 가지고 또 상도 있어요. 상 받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교회는 협력 공동체지 경쟁 공동체가 아니다. 우리는 서로 다 동역자고 여기 실제로 오늘 3장 5절에서도 아볼로가 뭐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각각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모두와 같은 동역자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어야 되지 교회는 경쟁자로 만들어서는 안 돼. 그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인 것이죠. 언제나 이 교회에서 그런 경쟁 의식이 강하다 보면 불만이 쌓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미움이 쌓이게 되고 그냥 행복하지가 못해. 교회 다니면서 정말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불행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 32장에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는데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행복자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 불만이 가득하게 쌓이는 거예요. 이제 참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불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또 특별히 언제 그런 불만이 생깁니까? 교회에서 이제 중직자들 선거를 할 때 뭐야 뭐 쟤는 나보다도 못한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쟤는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하는데 나는 뭐야 뭐 이래서 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네, 서울교회는 없겠지만 어쨌든 한국교회에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싸움이 생겨 오히려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그렇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이 자꾸 쌓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는 정말 어렵고요. 죄 짓는 일을 더 친숙하게 하고 맙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에 자꾸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화평을 일으키기보다는 다툼을 일으킨다든지 성령의 이끌림을 순응하기보다는 육체의 정욕에 굴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쉽게 분노하고 다툼을 유발합니다. 말과 행동의 동기가 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감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또 인간적인 기준에 비춰보면 뭐 자기 생각이 다 뭐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싸우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다 옳은 거잖아요. 말의 기준과 행동의 잣대가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진리 가운데로 나와서 그 진리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된 이유가 뭐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일꾼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는 것은 성도들 위해 군림하고 세도 부리는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게 하도록 잘 섬기라고 주신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이다. 그게 교회의 서번트라고 말이죠. 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도록 하는 것이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고 나면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지만 감정대로 일을 처리해서 후회 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감정대로 말아버리고 감정대로 일을 처리해가지고
후회 안 해본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감정대로 해서 다 내가 좀 참을 걸. 내가 괜히 그런 말.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대로 따라서 살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시기와 분쟁, 다툼을 일으키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방식이 우선적인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훈하심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린 아이들의 늘 특징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잊혀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네 라고 자기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자녀들 요즘에는 뭐 애들 많이 낳지도 않아가지고 그런데 애들 많을 경우에 특별히 누군가 이렇게 막 그러니까 둘째 셋째 날 때 기를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첫째가 둘째 첫째는 자기한테 막 다 부모가 쏟았는데 둘째가 생기니까 관심이 덜해. 그러니까 둘째한테 해코지 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어린아이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목사님한테도 인정받고 싶고 그런데 아무런 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목사님 관심은 자꾸 저런 데 있는 것 같고 우리 장로님 관심도 이쪽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있어요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누군가가 내 자신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기를 바라는 이런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라고 하는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이 영에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이 말하면 많으면 그 자식 많은 집에 정말 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참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 목회는 정말 힘든 것이죠. 신방하면서 그 성도들께 이야기 들어보면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사람도 있고 자식 때문에 너무 감사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아들, 딸 잘 두어서 정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부모들이 있듯이 목사님들도 성도들 잘 두어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목회가 얼마나 행복하나. 제가 고창에 있으면서 어느 교회 장로님 은퇴식에 참석해서 저보고 축사해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칭찬하는데 정말 은퇴식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26년을 같이 한 교회에서 지내면서 이제 장로님이 원로로 추대하고 은퇴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 이분은 당회에 모여서 딱 세 마디밖에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하느냐?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합시다. 26년 동안 같이 당회를 하는데 다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세 마디밖에 하지 않으니까 제일 선임 장로가 늘 그러니까 다른 장로님들도 뭐 할 말이 없. 그래서 자기는 정말 행복한 목회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장로님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이야기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늘 딴지 걸고 뭐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더 많았는데 어쨌든 정말 이 교회 성도들이 정말 목회자의 목회에 정말 적극 순종하고 속썩이보다는 그 말씀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고 자라서 각자 자신들의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가. 부모가 자식 그런 자식 볼 때 행복한 것처럼 철이 들지 않은 자식 때문에 속썩이는 것이 있지만 철은 다 언제 드냐면 대부분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철이 들어야 돼요. 그 전에 있지만 그래서 정말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가 얼마나 불효자인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우리들도 똑같이 교회도 목사님 떠나고 나면 그때 내가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더 열심히 순종하고 했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후회감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여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정말
영적인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영적으로 그 일을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우선 성경 구절 하나만 좀 찾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한번 어린 아이들이 보여주는 것하고 어른들이 보여주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오 정욕의 것이오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말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 결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왜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는가? 그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기와 다툼과 분쟁,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면 빨리 죽여야 되지. 그거 키우면 안 돼요. 그거 계속 갖고 있다가 속에서 자꾸 키워가지고 팽창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터져나오고 행동이 옮겨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그냥 끊어버려야 되죠,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육신의 속한 자에서 벗어나는가? 오늘 간단히 결론적으로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에서 벗어나려면 첫째는 이거예요. 따로 삽시다. 성숙한 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성숙한 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아이들이 정말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까? 거역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 지금 다 여기 계신 어른들 뭐 다 아마 후회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엄마 아빠 말만 잘 들었으면 내가 이 모양 입구는 안 됐을 텐데,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내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었으면,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그대로만 행했으면 1등 못할 사람 별로 없을 거고 성공 못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그냥 내가 이 모양 입꼬리 됐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도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는 것. 사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수준이 목사의 수준 이상으로 가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들의 가르침을 잘 순종하고 따르면 정말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 찬양대 지휘자, 우리 합창단 지휘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다 순종을 할 때 아름다워요. 지멋대로 소리낼 때 아름다워요. 그게 우리가 같은 정말 합창단이 합창을 할 때 그 지휘자의 가르침에 잘 따라서 할 때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거예요. 소리들은 다 다르지만 그것이 합쳐서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 다른 은사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잘 따를 때 거기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계속 삐그닥거리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솟아난 마귀적이고 세상적이 아니, 육적인 것이다.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얘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궁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런 열매들이 우리 서울교회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요, 바로 이 육신에 속하여 있는 일들을 죽이려고 무진장,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죽이려고 무진장 노력을 기울일 때 결국은 내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자 노력하고 잘 배워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까? 더 좋은 열매 맺고자 애를 쓰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내 감정에 추스르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휘말려서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어린 아이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행복한 것은요, 어린 아이들도 있어야 되지만 어른들이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어른들로, 영적인 어른들로, 분별력 있는 어른들로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른들의 특징이 어떠한지 다음 주에 더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